세계관과 중도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주실 것인데, 이해왕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매스컴이나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일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한인 중도증 회복 선교센터 대표,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회복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회복 사역, 그다음에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중독 중 치유 교재도 발간해서, 아마 제가 아까 들다 보니까 저 뒤에 그 책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문가다운 훈련 방법과 훈련 내용을 오늘 소개시켜 주실 텐데,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감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충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충현 세계관 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세계관과 중독이라는 과목으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1999년도부터 16년째 한인 중독증 회복성사를 섬기면서 중독증 치유를 돕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혜왕 선교사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집 주변에, 그리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독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도 좋은 일을 반복하시게 되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뇌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들은 바른 치유 방법을 오늘 아시고 하루빨리 회복으로 주위에 있는 기관을 찾아서 나가시길 바라며, 그리고 아직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인분들께서는 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지식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고 계셔야지 내 가정의 중독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중독 가정들이 도움을 청하실 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은 먼저 중독의 정의와 유형, 중독의 실체와 위험, 그런 거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중독의 특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는 중독증 치유와 교회의 역할, 좀 민감한 사항이죠. 그리고 회복 12단계 원리와 기독교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회복 12단계 원리를 통한 나 자신, 주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삼중 관계성 향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한인 중독증 회복 청에서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안내 형식을 알려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독 문제 가족들을 도와주실 그런 요청을 받으실 때에 참고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독의 정의를 어떻게, 무엇으로도 생각하시는지, 아마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한 상태를 말씀하시거나, 또는 자녀들이 마약을 해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제일에나 가야지만 중독을 하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독의 정의는요, 어떤 행위나 어떤 물체에 계속 강박적으로 의존이 되고 또 그만둬야 할 때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걸 그만둬야 할 때가 되는데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성중독의 개념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뭐 간간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 파트너 외에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성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독을 야기하는 유형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ubstance Addiction이고 하나는 Process Addiction이 있습니다. Substance Addiction은 알코올, 마약, 니코틴과 같이 기분을 고조시키는 중독 물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아무리 잡수셔도 배탈만 나지 하이는 안 됩니다. 마약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에 들여보냈을 때 하이를 시켜주는 그런 니코틴, 알코올, 마약이나 이제 그런 중독 물체가 되죠. 또 프로세스 에딕션이라는 것은 게임, 도박, 성 등과 같이 쾌감을 주는 중독적인 행위들을 중독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설거지나 청소를 아무리 해도 허리, 팔, 다리만 아프지 하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에 중독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하의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 다 중독적인 것입니다. 중독이 되는 기간은요, 알코올, 마약, 니코틴은 약 6개월 이상만 계속하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도박은 1년 이내에 중독이 됩니다. 흔히 중독자는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다고들 말들을 하시지만 실험용지를 통한 연구에서 코카인을 하고 싶은 신경자극은 의지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실험용 하얀지를 갖다 놓고 코카인을 갖다가 주사로다가 중독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다가 일주일을 갖다 놓고 있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코카인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MRI로다가 뒤에 뇌산을 찍어보니까 마치 코카인을 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흥분 자극 활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박 중독자분들이 카지노에 파킹장에만 가서 주차를 해도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실험은 쥐에게 코카인으로다가 중독을 시켜놓고 일주일간을 굶겼어요.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줬어요.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똑같은 녀석 갖다 놓고 한쪽 코너에는 음식물을 갖다 놓고 한쪽 코너에는 코카인을 넣었어요. 그러고서 쥐를 가운데 놓고 풀어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굶고 갈증이 나는 그 쥐가 바로 코카인한테 가서 먹고 그대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오늘날 마약 중독자분들이 끝내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독물체나 중독적인 행위에 중독이 되면 중독자는 마치 쥐에 대한 음식물을 코카인 선택 실험에서 코카인의 습관성을 보인 사람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치료를 외면하게 되면 중독자들도 이 쥐의 실험 경우 같이 동일한 장애 현상으로 평생 동안 고통을 겪게 되죠. 이런 신경학적 뇌에서 충동을 일명 크레이빙, 갈망심리라고 합니다. 사실 중독자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중독물체나 행위를 하려는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신경학적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중독 문제를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마리아는 할 때 선언을 하고 후는 잃었고 내 미래가 없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당정이 필요한 거죠. 감정을 변화시켜주는 중독물체나 행위들은 중독자분들에게 본질적으로 페인 릴리버, 고통 완화제. 성인인데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하도 얘기를 해서 그 집을 갔어요. 그게 좀 더 설명해 주고 나서 그분이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3일쯤 되니까 불면증이 시달려서 아주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시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마시던 위스키를 두 잔 마시니까 잠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자기가 거기에 습관성이 된 거죠. 중독 문제가 정서적 및 육체적으로 고통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해줘서 삶의 어려움에서 도피해주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 문제가 커지는 것도 중독 물체나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인 것이고 점차 중독 행위는 중독자의 삶의 초점 중심이 돼요. First priority가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박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갔다 와서 그 빚을 갚아야죠. 또 가족한테 알리바이 돼서 무마시켜야죠. 또 가기 위해서는 돈을 구해야죠.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도박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분 노출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만듭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중독의 그 실체와 그 진행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뇌신경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뇌에서 중독증에 밀접한 관계성에 있는 그 연구를 마쳐버렸어요. 중독되기 쉬운 인간의 뇌구조, 즉 브레인 플레저 센터라고 이 가운데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BAC라고 불러요. B는 브레인, A는 에딕션, C는 센터, BAC. 뇌중독센터라는 것을 플레저 센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뇌 구조상 남녀노소 누구나 중독병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도박에 빠질 때는 중년부터 외로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되기가 아주 쉬운 반면에 우리 모든 인간이요. 완치되기는 한번 중독이 되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평소부터 일반인들은 예방의식 고치를 그리고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치료의식 고치가 아주 필요한 지금 실정이죠. 중독 중에 네 가지 악화 요인들 팜플렛을 보세요. 첫째는 physically dependent, 육체적으로도 의존이 돼요. 도박을 하는데도 육체적으로 의존이 됩니다. 약물만 되는 게 아니고. 또 psychological dependent, 심리적으로도 의존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독을 끊기가 어려운 것이 tolerance, 내성이 증가돼요. 술 드시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아주 그냥 취기가 이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나중에는 두 병, 세 병까지 마셔야지 똑같은 하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toler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끊고 싶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 반드시 withdrawal symptom,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육체적 의존성, 심리적 의존성이 형성되며 점차 내성 증가로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남용하게 돼서 가족들의 저지나 본인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단 증상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금단 증상은 회복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악화로 치닫기 때문에 도중에 자기가 끊으려고 며칠 끊으면 아까 술 먹은 사람 얘기같이 불면증이나 금단증이 또다시 자기가 자가 처방을 셀프 메디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금단 증상 대치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금단 증상은 중독 행위나 물체가 야기했던 그 하이된 감정의 opposite direction, 정반대의 증상들입니다. 사실은 육체가 낫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을까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라는 그 위험 물질이 내 체내로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대모할 때 전경들이 그걸 걸고 안 맞으려고 막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육체의 수억 개의 세포들이 니코틴이 덜 체내에 영향을 부리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 날 결심을 하셔서 이제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다 퇴각이 돼요. 그리고 48시간 이내 반드시 기침을 하게 돼요. 가래를 뱉게 되네. 육체가 렁 안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 검은 탈을 체외로 내뱉게 하는 자연적인 힐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억 개의 육체적인 세포들이 그동안 니코틴을 덜 하려고 막던 그 세포들이 이제 퇴각을 하니까 편안하니까 영양분을 원하는 거죠. 수억 개의 세포가 뭐 좆쌀만한 영양분을 원한다 그러면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낫는 증상이라고요. 우리가 마약이든지 도박이든지 담배든지 알아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육체는 자연적으로 힐링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 육체적인 금단 증상이 옵니다. 그것만 참고 나면은 아주 행복한 그 미래가 있죠. 육체적 금단 증상 다음에는 심리적 금단 증상이 오죠. 담배 피우는 분들을 육체적 금단 증상을 넘겼어요. 그런데도 10년이 가도록 누가 담배를 피면은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 보고 야 나한테 연기를 뽑아라. 그러면 연기를 뽑으면 코다 후기 들이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단 증상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는 그룹 회복 모임. 오늘 이 강연 내용만 들으셔도 금단 증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3개월이면 된다. 또 낫는 증상이다. Why not?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시면은 막 열받아서 다시 하잖아요. 이게 아는 게 그 회복이죠. 그래서 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여러 사람들이 금단 증상 겪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그걸 믿잖아요. 그게 견딜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중독증의 악화 진행 3단계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learning process, cellular change, genetic change 같은 게 있어요. 첫째, 학습 과정은요, 자율신경체제의 본능적인 무의식적 학습을 의미해서 중독이 습관처럼 됩니다. 두 번째, 세포질 변화는요, 인체 내에서 유전자를 바꿔갖고 혈압이 높고 호흡이 곤란하고 호르몬 생성이 바뀌고 세포질 대사 등이 바뀌고는 이런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중독 물체가 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전적인 변화는 중독자들은 체질적으로 약물이나 중독적인 행위들에 유전적으로 민감도, 센시티브가 높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이 마약을 했는데 걔는 중독했는데 왜 나만 됐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유전적으로 그거에 너무 센시티브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중독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거죠.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4단계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페이즈 1에서는 알코올과 약물 또는 게임 등을 갖다가 할 때 플레저러블 무드 스윙을 뇌에서 합니다. 아 좋구나 괜찮구나 not bad. 그러다가 페이즈 2에서는 스스로 플레저러블 무드 스윙을 추구해요. 체이싱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또는 게임을 하는 것이 햄플리 나쁜 줄 알아요. 그레이드가 떨어지죠. 부모님 때 야단 맞죠.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에서 그만두는 청소년들은 중독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4단계로 가는 사람만 중독이 되는 거죠.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들도, 유능한 분들도 청소년 때 한두 번 마련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3단계쯤 가서 아 이건 나쁘구나 돌아섰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죠. 이렇게 돌아설 때 중독이 그 학업과 삶을 망가뜨린다는 실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중독에 대한 의지력이 강해질 수도 있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나 계속하는 청소년들은 4단계에서 매일 약물을 남용하며 완전 통제력을 상실해서 중독 행위를 위해서는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들을 자행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돈이 있으면 자녀가 더 마약을 할까봐 런치머니도 안 주시는 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약을 받아다가 팔고 남는 걸로 마약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마약하는 걸 겉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주는 게 좋아요. 그거 갖고 런치를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그건 자녀분의 초이스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50%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끊지 못하니까 방법이 마약을 받아다가 팔고 돈을 후불제를 주니까 그 나머지 갖고 자기가 또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을 팔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하면 학생이 말이 하나만 팔지 않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코케인도 주고 뭐 힐레뽕도 주고 다른 거 들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팔다가 자기도 테스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중독병을 더 키우게 되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중독증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모두 망가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닥터분들이 고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고치지만 정신적인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영적인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중독은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중독은 다 망가져서야 알게 되는 병이에요. 요만친 가에 서 있을 때 당신 한 번 더 하면 떨어져.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다 떨어진 다음에나 내가 중독이네 문제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독자의 모습이죠. 가족들은 중독자를 치료기관으로 안내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민간요법을 많이 쓰세요. 우리 아이는 착했어. 제 본래 마음 그렇지 않으니까 부모 말 잘 들을 거야. 남이 알면 창피해. 휴시하면서 가족에서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민간요법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지치시죠. 그러고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방치하시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중독병을 더 키우는 실수들을 가족분들이 하시게 돼. 그래서 중독은 가족 전체의 병, family disease라고 말하는 거죠. 중독의 세 가지 원인을 보면요. 유전, 학습, 환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유전보다는 주로 환경과 학습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가르치심과 모범적인 행실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술을 많이 잡수시면서 자주 보고 마리아나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술이 마리아나보다 한 단계 위에 위험 물질이에요. 10대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님도 끊으시면서 나도 안 할 테니까 하지 말고 해야지 부모님 잡수시면서 그만 됩니다. 또 부모님은 인터넷에 밤새도록 가시면서 자녀 게임을 보고 10시에 커피 타임이다 그만해라 말이 안 되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본보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들을 학습해서 성인이 되어서 절망, 희생의 양, 자가연민, 미성숙함 등을 그 부정적인 패턴을 답습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의외로 자녀 또한 중독자가 되는 것을 봐요. 아버님이 도박을 하셨으면은 어머님이 막 고생하시면서 우시고 찾아다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본 자녀가 아들이 엄마, 나 크면 엄마를 모시고 살고 절대로 아버지 같지는 안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도박 중독자가 돼요. 그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독자 본인은 중독에서 치유되어야만 하고 가족들은 의존증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중독자만 치유되면 남편이 중독자인데 남편만 치유가 되고 부인이 치유가 안 되시면 회복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나죠. 당신이 도박만 안 했으면, 마약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문화 이꼴로 안 살 텐데, 이 말 한마디가 확 그 머리를 뒤집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암으로 수술 받아서 10여만 불 돈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암만 안 걸렸으면 우리 집안 이렇게 안 산다고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회복을 하시면은 이걸 병으로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못 끊는 환경에서 끊어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회복을 하셔야지 회복의 불균형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다중 중독 시대입니다. 사회적 중독 가능성이 많죠. 영어로 보면 social addiction availability. 과거에는 과거도 아니고 한 1, 2년 전만 해도 마리아나 불법 단속 정책을 펴왔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마리아나 사용 합법화 추세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정부 자체가요. 지금 코로나도나 그런 주에서는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하세요. 담배 모양 자판기에서 팔 때가 온단 말이죠, 마리아나를. 마리아나를 하고 운전을 하면요. 음악을 듣잖아요. 오손지가 보입니다. 악보가 보여요. 그렇게 머리를 바꿔주는 사람이 앞으로 후유에서 사고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차들이 받고 그냥 뺑소니 치는 사람, 자기가 잘하고도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약을 해서 그런 거죠. 또 인터넷 개발은 맨 처음에 사실 커다란 저 문짝만큼 큰 캐비넷까지 컸었어요. 컴퓨터가요. 그러다가 데스크탑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나왔고 타블렛이 나왔고 이제는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다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집안 그 거실에서 하나 놔더라. 그러던 거 이제 뭐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어디 가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은요. 모든 행위 중독의 새로운 온상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마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있죠.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성중독,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전부 다 할 수가 있죠. 행위 중독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마약 회복 모임에 마약을 했는데 게임 중독으로 같이 온 사람 있고, 마약을 했는데 도박 중독해서 돈을 몇만 원씩 잃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차 중독, 크로스 에딕션이라고도. 이 중독에서 이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온라인에 그럼 어떤 행위 중독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은 사이버 릴레이션십 에딕션. 사이버에서 그냥 이메일로 혹은 문자로 카톡으로 약속 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채팅 온라인. 그 채팅을 보세요. 부인이 남편하고 관계성이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채팅을 하면서 한 20% 뺏기면 남편하고가 50%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채팅하는 남자분하고 더 깊어지면 남편이 싫어지는 거죠. 그것도 의존증이죠. 두 번째는 네트 컴펄션. 온라인으로 내기 중독이 있어요. 도박이 가능하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온라인 도박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뭐 라이선스 피리면 50만 불인가 그래요. 호텔에서. 다 준비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 포카를 제일 좋아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정부에서 오케이 하면 그날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데이트레이더.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매일 사고 파시는 분이 있죠. 커다란 도박이죠. 세 번째는 사이버 섹슈얼 에딕션. 사이버 섹스 중독 있죠.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음란물이 수없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폰으로 자녀하고 여성하고 친해서 서로가 하면은 집에 자주 못 만나니까 너 입술 보여달라, 뽀뽀해달라, 사진 입술에서 보내고 띵어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남자가 공개해버린다고 해. 보복하느냐고.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가면요. 어딘가에 또 남겨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해서 자살하는 여성도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 왕따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과잉 정보 중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중독이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보세요. 서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을. 수십 군데를 찾아갖고 마음에 드는 것도 복사해서 자기 컴퓨터에다가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장하기에 만약에도 분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해 일주일 후에 또 자살을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는 겁니다. 그 웹사이트 내가 카피한 그 웹사이트는 그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후에도. 그때 필요할 때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걸 한다. 기가바이트가 막 용량이 막 컴퓨터가 슬로우가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과잉정보 중독에서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건 자료를 사용한 후에 무조건 딜리트 하라는 거죠. 그러면 과잉정보 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온라인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되는 애도 컴퓨터 에딕션이 있어요. 컴퓨터만 갖고 하루 종일 뜯었다 마쳤다. 그 다음에 스피드 빨리 한다. 무슨 용량을 늘린다. 통만 사다가 뭐 안에 뭐 놓고 뭐 그거 시간 많이 하죠. 그리고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가서 쓰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장사한다 이게.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 짜준다고 뭐 장부 정리해준다고 밤새도록 개발하는 거죠. 그게 하나만 개발 끝납니까? 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또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중독도 있는 거죠. 그 게임을 또 초반기에 DSL 끊고 인터넷을 끊어도 게임 CD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녹아서 그냥 플레이할 수도 있잖아요. 저장해서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중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인터넷 남용의 가장 큰 피해는 이렇게 다섯 가지 분류를 하지만 인간의 고립과 현실 생활의 이탈이죠. 만약에 유치원에부터 다니는 애부터 이쪽에서 태어난 애부터 컴퓨터를 시킨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외에는 인간을 사귀어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교육도 점점 온라인으로 할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터넷 때문에 인간끼리 서로가 약속을 해서 만나서 돈을 주고 한 시간당 얼마 페이라고 같이 앉아서 얼굴을 보고 악수하고 얘기하는 직업이 나온다는 거죠. 외로워서. 현실 이탈감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되게 기준을 하느냐 하면요. 한 3천여 명의 인터넷 중독자들을 분석해서 보니까요. 학생 경우에는 자기 학업, 직장인 경우에는 자기 그 사업이나 그런 업무 이외에 일주일에 토탈 36 hours, more than 36 hours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자녀분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학교 다닐 때 게임하고 방학 주말에는 10시간씩 하고 중독자로 들어가는 거죠.